올해 이제 들었으면서 제가 우리가 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삶을 사는 것, 이런 시리즈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뭐 이렇게 교회 매일 와서 사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가 취약하다, 내가 좀 부족하다, 연약함이 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또 내가 죄인이다. 이런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시인하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이런 것. 이런 거를 성경은 취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취약함이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거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완벽함만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위선을 부리게 되거든요. 위선. 예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이제 위선이에요. 그래서 취약함은 그거는 인간의 아름다움이고 자기의 취약함을 먼저 인정을 하고 알고 그 취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나는 취약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죄인들, 취약한 사람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약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자기의 취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의롭다함을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간절한 기도는 취약함의 표시이고 취약한 자의 특권이다. 이런 제목으로 자기의 취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취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제 8절 말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취약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첫 부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부분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3년 반 거의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오늘 특별히 여기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 하면 기도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들어주시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재림이 다가오는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얼마나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예수님 오실 때에는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간절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기도 그러면은 기도에 관한 책들도 엄청 많고 정말 EM 바운즈의 뭐 기도 이런 시리즈를 보면 어떻게 기도에 대한 그런 글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 우리가 pray 이런 단어를 쓰는데 pray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sk예요. ask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대개는 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걸 ask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하느냐? 부족함을 느낀 존재가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영어로는 ask, pray란 단어가 ask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네, ask. 그렇죠? 그러면 짐승으로 표현하면 개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라보잖아요. 요 근래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구슬프게 울어, 배고프면. 옆에서 그냥 진짜 그냥 구슬프게 운다고. 진짜 밥을 안 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구슬프게 울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유, 이건 나가서 뭐라도 좀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고양이들이 운단 말이에요. 밤에 새벽에.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안 울어요. 배가 그렇게 고프면 그렇게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기도의 종류도 다양하고 기도의 형태도 다양하고 자세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는 뭐 너무나 많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취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슬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15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We have not a high priest which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터치, 이렇게 여러분 터치를 탁 하면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하면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죠?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터치하면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터치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못 느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연약함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탁 터치를, 예수님을 탁 터치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못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왕좌에, 구약시대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이제는 직통 나가는 그런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왕좌에 직통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살아요. 자, 그럼 기도하려고 하면 뭐를 깨달아야 되냐?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의 존재가 어떤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이나 나무 뭐 이런 거 물이 필수적이잖아요. 한여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럼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꽃은 이걸 알지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나 그러지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정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체를 가진 인간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매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전도서 3장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느니라. 핸드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이거 타고 뭐 수리하고 이런 게 그냥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등산 가고 뭐 하고 세상을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일에 다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병에 걸려서 죽는 뭐 이런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종교인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신의 취약함,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내 힘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다.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매여 산다. 내 육신의 정욕에 내가 이끌려서 산다고 하는 거,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간절히 구원을 소원해야 영원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죄와 시험의 유혹에서도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요새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생각도 하고 많이 외웁니다. 여태까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몸도 이제 쇠약해지고 뭐 나라 일도 그렇고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대로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렇게 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사형통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화평한 게 아니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랬지 만수무강하고 만사형통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인격,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죠.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뭐 사달라 그러고 떼를 쓰는데 이거 사달라고 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이해할까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무조건 그냥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무조건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체면 차리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떼 쓰듯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소원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일이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에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돼서 죽게 됐습니다.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혼이면 어떻게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4절에 가서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에 많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어떤 뭐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은 사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야 되지 않겠나. 심지어 아내에게도 얘기 못하는 거,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는 거, 자식들에게도 얘기 못하는 거,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거를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보면 11장 9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영어로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Ask. 다른 거 없어요. 구하라. 그게 기도예요. 구하라. Ask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너희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빵 달라고 그러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필요들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충만히 주시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사람 편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려고 이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특히 8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당해 구출을 간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히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 다음에 과부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 일이 아니라. 2절 가서 보니까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양심도 명예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재판관 지금식으로 하면 판사가 이제 되고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도 없고 그렇죠 경건함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좀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재판관에 가서 이제 호소하는 거죠. 자,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그가 한동안 그 청을 들어주려 하지 아니하다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더더구나 지금 어떤 여인이 와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수를 셀 때도 남자의 수만 셌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풍습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런 재판장에게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하니까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와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와서 항상 구하니까 지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내가 존중하지 않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맨날 와서 들어달라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느냐.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죠? 과부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또 많이 늘 생각하고 외우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멀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기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해서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뭐 절간에 가면 나무 아미탑을 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생각해봐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숨 쉬듯이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시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냥 차 타고 가다가도 주여, 그렇죠? 그냥 그 얘기 더 뒤에 줄줄이 안 달아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주여, 그렇죠? 일하는 동안에 생각이 안 나니까 못하고 있다가 딱 일하다가 생각이 딱 들면 주여, 아버지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말을 많이 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앞뒤 문맥을 가서 봤을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에 관한 한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질이 중요한 거지. 구구절절 5시간 뭐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고 이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가서. 아, 저기 찾아보세요. 보니까 제목이 그 위에 거 다시 올려보시죠.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5시간 방언 통성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영기하고 5시간 치니까. 아, 그래서 보니까 또 조영기 1시간도 있고 조영기 3시간도 있고 조영기 5시간도 있고 다 방언 통성기도예요. 거기 한번 틀어주시 영상을. 영상 제가 보낸 거 받으셨죠? 보냈어요. 가서 보세요. 예, 거기 가서 좀 이따가 한번 찾아서 우리 김영현 경제님 찾아서 이제 보시고 자 영상 올렸으니까 그 다음 것도 보죠. 그럼 영상은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낙타 무릎이 이렇게 막 굳어가지고 그래서 낙타가 이렇게 딱 이 뭐라 그래 땅에도 이렇게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저자가 누구냐? 전병욱이에요. 아니 그렇게 낙타 무릎이 돼도 기도하다가 성추행을 해 그래? 제가 오래 기도하고 이러는 거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저런 책을 써놓고는 그리고 교회의 여인들을 성추행하는 저런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런데 여러분이 주눅이 들면 안 돼요. 목사가 5시간 해야 됩니다. 뭐 10시간 해야 됩니다.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목사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면서 성도들 보고 5시간씩 하라 그러고 10시간씩 하라 그러고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냥 무릎이 굳을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 꼭 꿇고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만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가서 한번 보죠. 또 이게 무슨 방 무슨 장로인가 하는데 얼굴도 이상하게 이렇게 생겨갖고 코미디언처럼 화가 나와서 방언을 또 해야 된다고 맨날 귀신 얘기하고 이런 유튜브가 5만 명, 6만 명씩 이렇게 봐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냥 들을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을 것 하나도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면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언어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신사도 오순절주의 이거 팔아먹고 또 얘가 나와갖고 뭐 해요? 애국팔이 하잖아. 애국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애국팔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그 다음 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PD라고 하는 분 있죠? 그 예PD. 그 예PD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번에 거짓교사 이단 김영현의 실체 답답하면 방언기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를 또 예피디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피디 구독 신청을 좀 하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 채널 하나 또 만들었어요. 제 채널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언제 무슨 시간이 있어서 제가 또 뭐 보니까 이분이 무슨 AI 뭐 이런 걸 써갖고 뭐 이렇게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던데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예피디 그 다음에 토바구 예피디 채널 이름이 그 다음에 토바구 가서 보시면은 좀 좋은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거짓 교사 성경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답답하고 그러면 방언기도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자, 재판관의 이제 생각은 이대로 두면 본인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잖아요. 이거는 재판관이 공의롭기 때문에 해결해 준 게 아니고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준 거다. 자, 거기 영상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틀 수 있어요? 예, 준비되면 이렇게 손 드세요. 이따가.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의 간구를 결국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7절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그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필요한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선택받은 자들은 앞뒤 문맥상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재림의 때를 맞은 그런 유대인들이다. 지난 한 2600년 동안 국가 없이 이제 떠돌아다닌 이런 유대인들. 지금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못 꽂아놓고.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의 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1차적인 뜻이고 또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거를 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자, 이런 유대인들 또 구원받은 자들 이상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과부처럼 세상에서 자주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요새 부당한 일을 이제 당하고 그러는데 사실 대적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재판관처럼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공정하게 모든 걸 판단한 그분이고 그래서 8절에 가서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틀어도 돼요? 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네? 그냥 유튜브에 가셔서 조용기 5시간 방언기도 틀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지금 나와요. 네, 조용기 목사와 5시간 방언기도.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익숙한 내용이실 것 같은데. 자, 20초만 했어요. 이거를 5시간이에요, 저 영상이. 5시간을 틀어놓고 저걸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예. 이방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안다.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안다. 이교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을 저렇게 많이 늘어놓는 거예요. 절간에도 가봐요. 나무함이 타버리기나 몇 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왜?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는 줄로 안다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양으로.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는 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거. 그 하나님께 주여 하고 내 사정을 아뢰고 진실로 아뢰고 그게 기도지. 저거 틀어놓고 5시간, 3시간 저거 함께 랄랄라라고 저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보고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아이들이 엄마 미쳤나 보다 그러지. 미쳤나 보다 하는 게 그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에요. 저걸 따라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사람이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저거를 1시간짜리, 3시간짜리, 5시간짜리 저걸 만들어 놓고 저걸 틀어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유치하고 더러운 일이 이게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낙담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 향해 오래 참으실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함께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 땅에 거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호의를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살 때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이집트를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속박 가운데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자 얼마 동안은 400년을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속박에 갇혀갖고 그래서 끙끙대고 신음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신다. 예. 왜 들어주시냐? 우리는 낯선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절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제가 재판받으러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변호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변호사가 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말하고 뭐 하려 그러면 맞고 그 말하면 안 됩니다 발 툭 치고 그 말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다 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몸소 많이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변호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계신다. 그렇죠? 또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 또 어떨 때 많이 해요. 또 어떨 때는.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실제 필요한 기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취약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울고 싶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러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하여튼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끙끙거리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그런 성경 말씀처럼 아무 때나 하나님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장 8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재림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믿음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기 믿음은 기도에 대한 믿음,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려는 거. 저는 요즘 이승만 대통령 이런 그 역사 강의를 제가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성경에 철두철미하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박혔다 그럴까? 성경이 그에게 박혔다 그럴까? 그렇게 됐으면. 그 성경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이 땅에 구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거를 구현해서 예수교 국가를 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확고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이 공산주의 세력을 막는 이와 같은 그 최전선으로 우리나라를 이쪽으로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공산주의는 마귀의 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막아내는 그런 국가로 이 민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머릿속에 확고하게 이렇게 들어있는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그 믿음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큰 일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철저히 바르게 아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다.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창조자라는 거, 이분이 구원자라는 거, 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 이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라는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거, 그렇죠? 이러한 그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효력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조각 이거에 대한 믿음을 뭘 새겨놓고 마리아가 뭐 부처가 뭘 해준다고 그렇게 큰 믿음을 발휘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바알의 대언자들 찌고 뭐 안 되니까 막 칼로 북북 긁고 그렇죠. 그래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왜 그래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우리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도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중요한 거지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기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만 찾냐? 믿음만 찾는 거예요.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무죄한 거 찾지 않아요. 강한 거 찾지 않아요. 순수한 거, 의로운 거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모든 건 다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뭐 무슨 종교를 통해서 나가든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자, 성인의 반열로 올려놨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찾지 않는 거예요. 뭐만 찾으세요? 믿음만 찾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부지런히 찾고 그렇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개인의 문제. 일단은 ask. 여러분 애가 때를 쓰는 거 다 개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자전거 사달라, 뭐 먹을 거 달라, 뭐 해달라 하는 거 다 개인의 문제니까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개인의 문제니까 특히 질병의 문제. 질병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요새 둘째 사위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해야 돼. 그렇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왜 거기에 기록을 해뒀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마귀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0절 가서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귀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겪는 그 수모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 닥칠 때는 주여!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살기 위해서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인간관계 참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며느리와 그 다음에 시어머니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등 그렇죠? 사무엘기상 1장에 가서 보면 그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모든 거 다윗 시편 가서 보면 얼마나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게 시편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시편 57편에 가서 보시면 이런 56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8절에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좀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않습니까? 책에도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줄 내가 압니다. 이거는 이런 걸 체험한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읽는 겁니다. 이런 시편을.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비방이 많은지 모릅니다. 비방당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비방당하잖아요. 대적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시편에는 이런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윗이 행동했는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 문제,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야 될 것인가,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문제, 이거 킹제임 성경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단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전해 주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럼 비방당하고 고통당하고 나쁜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바른 성경 사용하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존 교회들이 이런 전통이니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성경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국가 문제가 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건국이 됐는데 건국된 날도 몰라요. 특히 지난번 대통령이라는 자는 우리나라 건국일도 몰라.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이런 한심한 나라,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건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 나라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돼서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 김덕영 감독의 이승만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그게 뭐 100만 명 관객도 넘어서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며칠 전에는 건국전쟁 이제 책도 나온다 그래서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추천사도 써주고 참 좋은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제가 이호 목사님이라고 한 분의 이 강연을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2호 이거 치시고 대한민국 교회의 좌경화. 지금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온상이 돼 있어. 온상 다 교회에서 나온 거야. 이 대한민국 좌경화가. 그래서 그 2시간짜리를 들으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좌경화가 됐구나. 자, 그 다음에 또 2시간짜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와 공산주의.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생겨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었다. 그걸 아주 조목조목 증거를 대서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감명 깊은 그런 강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개짜리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한성 감옥부터 시작을 해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회심을 1899년에 회심했다고 하는데 회심한 이후에 감옥에서 40명을 회심을 시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40명인데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구원받게 한 사람이 40명이다. 거기에 유명한 이러한 그 이준열사도 들어있고 이상재 선생도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 40명이 3.1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일,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정말 아름답게 이런 자료와 함께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저 같은 목사도 이런 역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다수 국민들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를 대한민국 교회에 다닌다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강의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 회심한 이후에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냐, 5천 년 동안 무당 샤머니즘 귀신 종교 섬겨서 안 된 거다, 이걸 딱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교 국가, 그렇게 예수교 국가,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그랬어요. 예수교 참 하나님만이 이 나라에 해방의 자유를 주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1899년부터 그가 돌아갈 때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생국 가운데 공산주의와 싸워서 공산주의를 이긴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냐? 기독교가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고 서부 청년단이 있고 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당시 100만이었는데 죽창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승만 세력과 이런 교회 세력을 다 죽이려고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할 때 여기 한경진 목사님과 서부 청년단 이런 사람 이북에서 공산당 경험하고 나왔던 이런 젊은이들이 그 모든 거 다 막아내고 무려 17,000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낸 거다. 놀라운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에서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신생국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공산당하고 싸워갖고 공산당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예수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성도들의 비전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국가고 그래서 무너졌어도 벌써 여러 번 무너졌을 텐데 지난번 그 정권도 견뎌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어떤 상태냐, 여기 한번 아파트 한번 가서 보세요. 금이 지금 다 가 있어요. 그럼 저거 아파트, 저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 집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저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에요. 지금 아파트, 국가라고 한 교회 저 아파트가 다 지금 다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데, 내 집만 꾸며요. 성전 꾸민다 그러면 내 집만 지금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아직 깨어 있는 사람이 매일 매시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위해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늦게 응답이 되는 거라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런 기도하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리 사랑침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